아,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출장을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약한 3주 정도 이제 미국에 갑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내 목숨을 거기다 내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돼서, 제게 큰 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천에서 워싱턴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서 인천 이렇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갔다가 제 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까지 또한번 비행기를 또 타야 되니까 이번엔 목숨을 네번 하늘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읽고 상당히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내 목숨을 내일 걸고 이제 떠나는 거니까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있는 책들도 다 정리해서 학교에 보냈고 수백 권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보험증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여기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다 얘기도 해놓고 하여튼 모든 걸다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번에 이제 갑니다. 이런 거 저러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명색이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랑 침례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와서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1982년 9월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떠날 때 한국 떠나면서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번역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여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마음속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 불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말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더 많은 그런 책망을 받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2010년 1월 17일에 여기 한 7, 8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필요할까?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왜 여기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을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목사와 성도로서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 보내는 이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이 짧은 것과 같은 시간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상상해 볼수 없는 그와 같은 무한대의 시간인데,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 같이 목사와 성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영원 속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그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AD 33년경에 아마 나이도 그쯤 됐을 거예요. 한 33살쯤에 30살경에 회심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전 생애를 악심없이 이렇게 불살랐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여행은 45년경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AD 53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약 20년쯤 지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들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인구가 거의 20만 명 정도가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황한 그와 같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행의 도시 하면 프랑스의 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유행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유행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고 정말 음란한 일이 넘치고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고 밤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정도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자그만치 얼마를 있었냐 하면 1년 반을 거기 있었어요. 1년 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구나. 참 교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가면 꼭 하는 일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1년 반 동안 그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남아있으면서 이들을 굳게 세우고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그만치 1년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한 도시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심지어 유대인들의 회당의 회당장 두 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낙심하지 마라. 고난을 당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1년 반 정도 그 이상의 시간을 이제 다 보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기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고린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디로 간 거냐면 터키로 간 거예요. 터키. 그래서 터키 아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이제 터키가 있고 그다음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탈리 로마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금 에베소로 이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많은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당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 세상 사람들로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음행을 행하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도 있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니까 법정에 가서 형제들끼리 고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고 결혼하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또 이 안에 많은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보면 먹는 그런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가져다 바친 그와 같은 제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가 생겼고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병드는 사람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그 안에서 방언 문제가 생기고 또 대언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선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혼란이 생기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그만치 16장이라고 하는 긴 서신을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로고선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제 그 모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6장 5절에서부터 쭉 가서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방문할 거다. 근데 어떻게 방문을 하느냐 하면 내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다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카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여기 고린도에 내려가서 이번엔 잠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능하면 겨울을 너희와 함께 이렇게 나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선 지내다가 그리고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그 약속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웠는데 이 두 번째 계획은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이번엔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주면 그러면 내가 유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계획을 세웠는데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간다 그랬다가 오지 못하고 두 번째 간다 그랬다 또 오지 못하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부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시점까지 그 모든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획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1년 반 있으면서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평범한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뭔가 한 가닥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오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방문하던 일을 연기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 정말 심적인 그러한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을 그들 위해서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열심히 다 키워줬더니 부모를 배반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낳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이와 같이 배반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니까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을 지금 담은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참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 모멸감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에 13절 끝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냐 하면 시시비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리자 그런 얘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진실하게 하고 정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귀가 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욕정이 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꼬여서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한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맡은 직무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직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믿음 생활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목사와 성도가 교회를 형성하면서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심판날 목사와 성도가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하는 때가 있다. 또 하나는 목사와 성도가 그 심판하는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이 땅에서 매우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특별한 관계가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건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나와의 관계, 이거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관계를 맺는 매우 독특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유일무이한 영적인 그런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목자이고 성경적인 그와 같은 그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가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양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패스터는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물 있는 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풀이 많은 대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좋은 풀을 먹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새끼는 누가 낳습니까? 누가 낳아요? 양이 낳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는 면제가 되질 않아요. 어느 면에서 면제가 되지 않냐? 이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나도 양을 낳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교회 안에서 목사는 1차적으로 여러분을 좋은 꼴을 매기는 그와 같은 목자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저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신앙 성숙을 이루는 그와 같은 양의 관계로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지만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지역교회를 형성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맺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사의 인도와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고 혼자 뛰어돌아다니면 그러면 안전한 데 가지 못하게 되고 물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와 성도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땅에서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믿는 가운데 정말 좋은 그와 같은 관계를 이 땅에서 형성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도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이 되겠어요? 맞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도 기쁨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런 보상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극도의 악이 성행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적은 때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는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게 되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 1950년 이후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지진의 빈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고 있는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IT 사태가 발생해서 지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와 같은 기후 이상 현상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주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많은 거짓 교리를 외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온 세상에 흥화하고 있고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가진 자 사이에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득세를 하면서 우리의 교육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 모든 사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까지도 복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알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채어 올라가 구름들 속에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휴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죽지 않고, 몸이 죽지 않고,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갖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고 하는 이런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휴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휴거받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휴거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커다란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 저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성도든 목사든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이 행한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가 휴거받는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그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서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을 할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회개보고. 청지기 직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회개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목사는 서면 어떤 일로 회개복을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열심히 진실하게 돌아보고 먹였느냐. 목사는 일이 물먹이고 그 다음에 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쓰면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게 이 사람들 허락해 줬는데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주고 마실 양식을 주었냐? 하나님은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5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인다. 하나님은 수를 따지지 않아요. 여기 50명을 맡겨줬으면 그 50명의 영혼을 책임을 졌느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성도들에게 일러주어서 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고 휴거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것 같은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이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 가정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국가를 위한 그와 같은 의무를 해야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가 제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하게 될 때 이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무언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이러고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물러나시지만 내가 회개보고를 할 때 이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고 탐욕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여러분 앞에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전임 사역자든 파트타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머릿속에 주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이 성도들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늘 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목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하나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송재원 형제도 서고 홍승대 형제님도 서고 다 설 겁니다. 이 앞에 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장부가 열리면서 또 회개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 목사의 진심 어린 인도와 권고에 귀를 기울여 먼저 일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냐고 하나님이 장부를 피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핵심은 뭐냐?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들로 드러나게 되신 것, 부활하게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셔서 맨 마지막에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고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것과 같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겸손에 그 본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목사가 매일 외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거든 남을 나보다 낮추는 사람, 남을 나보다 높이는 그런 사람이 좀 되라. 교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가서 앉으라고 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게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보존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킹제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킹제임 성경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줬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 있는 동안에 이 회개장부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고 희생을 하라 그러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늘 강조하는 것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라고 늘 얘기해요. 1년 365일 얘기해요. 영혼의 자유를 가져라.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영혼의 자유를 내가 준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됐다 그러면은 영혼의 자유를 악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섬기는 데 썼다 그러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데 썼다 그러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사와 성도로서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우 저 성도가 내 기쁨입니다. 이 목사님이 내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욕심이나 취하려고 목사가 이런 식으로 이거 나가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휴고의과 같은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석에 딱 가서 섰는데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섭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이 20년 다녔어요. 십일조를 했어요. 주일 성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심판에 임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이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있고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 그때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크고 하얀 것과 같은 왕좌 앞에 가서 서서 심판을 받는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안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구원은 받고, 예. 그 다음, 이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슬픈 일이고, 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잘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낙심되었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소망의 말 듣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걸 들으려면 철학자들의 글도 있고 불교의 그런 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들어도 됩니다.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도 물론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말장도로목이에요. 다 예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호수에 들어갈 그와 같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이 이런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양심이 바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nscience의 con은 함께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science라고 하는 말은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양심이 우리 영과 함께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의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영이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쌓아매셨기 때문에 이거를 풀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그 보증으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을 따라서 옳고 바른 것을 그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을 걸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바른 그런 양심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교회를 하게 될 때는 그 문제가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누구나 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바른 것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되냐? 그 열매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목사 한다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을 내서 해보겠다고 하고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그 목사가 한 그 말이 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가 그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걸 판단해서 이 목자가 바른 꼴을 주고 있는지 주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런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그 중간에 성령님이 껴서 이 서로를 중재하는 그러한 양심의 관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행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쁨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이 세상 생활하는 동안에 바른 양심, 선한 양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식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 예수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부활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서게 될 때, 아, 이 성도님이 내 기쁨입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여러분, 아, 이 목사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교회가 지금 늘어나려고 그래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마 의논을 할 겁니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젠 늘려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유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와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나 다 와도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늘 무언가 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좀 안다고 하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능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죽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도자들이 좀 유능한 그런 지도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이 나의 임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재물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것이 없는 그런 교회는 그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서 서로에게, 목사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특히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좀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 형제와 자매에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창피한 거 없어요.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 되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를 찾아오시든지 누구를 찾아와도 좋습니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저 가난하고 힘든 저 형제에게 내가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면 앞으로 이 사랑 침례교회 얼마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 형제에게 내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지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